다시 한번 홉처치 성도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준비한 설교는 바로 변화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지 아십니까? 다른 종교들과는 달리 기독교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분과 함께 걷고 삶의 매 순간을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간섭하심에 귀 기울이고 직장과 학업과 식사할 때나 또는 잠잘 때나 여가를 즐길 때에도 그분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관심이 있으시고 또 깊숙이 관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가능해지고 또 하나님에 의해서 설명되어지고 또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 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아가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아멘. 이 진리는 다윗이 지은 시편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아멘. 139편 7절에서 10절을 또한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소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이 지구상에서나 또 그 너머에서도 하나님은 어디에도 존재하시며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간섭하심을 경험하지 못할 곳이 없습니다. 다윗 이외에도 많은 이들이 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진노한 형 에서를 피해 도망하여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던 낯선 곳 하란으로 갔을 때 주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또한 야곱이 꿈에서 깨어났을 때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인해 크게 감동하여 거기에 제단을 세우고 그의 생명과 물질을 걸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맹세하였습니다. 또한 요나를 보세요. 선지자의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치던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폭풍우를 만나게 하셔서 그의 가는 길을 멈추시고 큰 물고기를 사용하여 그를 깊은 바다 가운데서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지내는 동안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나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났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 도시에 머물렀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 후에 많은 해가 지나 바울이 그 생애가 다할 무렵 로마에서 재판을 받을 때 그의 모든 친구들이 그를 떠났고 디모데 후서 4장 16절과 17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바로 다윗, 야곱, 요나, 바울과 같이 여러분 또한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하고 또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떤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큰 위안과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후반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깊고 울창한 정글에서 선교사로서 사역을 하든 아니면 선교지에서 감옥에 갇혀있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배를 타고 도망치고 있던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이 새롭고 낯선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변화와 새로운 상황에 처하게 되신 분들에게 이 메시지가 전달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제 함께 오늘의 본문 말씀인 139편 9절에서 10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 말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본문 말씀 9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아멘. 10절에서 사용된 두 동사를 살펴보시면 비록 우리가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해주실 일들에 관해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이 신자는 마치 아버지의 손을 안전하게 잡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이 묘사되었는데요. 아버지가 자녀의 손을 잡는 이유는 그 자녀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며 또 자녀가 넘어져 다치게 될 상황에서 단단히 붙들어주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해를 입는 것과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입니다. 함께 보았듯이 이제 여러분은 왜 우리가 주님께 의지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장소나 상황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출생지, 우리의 문화적 배경, 교육, 삶의 동반자, 가정과 자녀, 심지어 우리 직업까지 이 모든 것을 포함하여 우리 인생을 이미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고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손으로 매 순간을 인도하시고 계시며 그분의 계획하심을 성취하시기 위해 모든 상황이 그분의 뜻대로 흘러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이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은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상황에 처하게 하실 때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이제 그분의 말씀을 날마다 연구하고 묵상함으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그 뜻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또 그 말씀만이 그분의 뜻에 따를 수 있도록 이끄는 지침서가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새로운 일터에 일하게 하신다면 여러분이 날마다 묵상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충실하고 정직한 일꾼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충분히 수확하게 하시고 또 다른 직장 동료에게도 예수님을 알도록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또 집에서의 삶은 어떠할까요? 그 또한 말씀을 묵상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가정으로 세워나가고 또 하나님의 신성한 로우십을 실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여러분의 자녀를 주님의 양육하심과 또 훈계를 통해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가족들 앞에서 선한 그리스도인의 모범을 보이고 또 삶으로 간증하며 여러분의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 개개인을 예수님께로 이끌 수 있도록 기회를 찾아줘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학생들이 있다면 아마도 학교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한 여러분은 그분의 뜻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신의 학업에 최선을 다하여 얻은 그 지식과 기술과 기회를 올바르게 사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결혼을 생각하고 있거나 결혼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아마 그 배우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실 텐데요. 성경은 믿는 자들이 같은 믿음을 지닌 자를 배우자로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과 같이 그들은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메는 것이 될 것이기에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일반적인 지침을 제외하고는 결혼할 배우자의 요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령 누구랑 결혼해야 한다든지, 어디에 살아야 한다든지, 어떤 직장을 다니며 어떤 일을 한다든지, 또는 질병에 대해 어떤 치료의 유무에 대하여 어떤 선택을 해야 한다든지 등등등 이런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성경에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주신 그 지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허락하신 지혜로 우리는 올바른 결정을 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직접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어떤 일을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기 전에 먼저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여러분을 이끌어 오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구체적인 방향이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것을 유념하시고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특정한 선택을 위한 충분한 재료들을, 충분한 원료들을 공급하고 계시나요? 여러분께 올바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형제를 찾아가서 그 결정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셨나요? 그럼 이제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선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여러분이 인지하셔야 할 사항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한 걸음씩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처음부터 삶의 마지막 날까지에 대한 주님의 완전한 계획을 한 번에 다 알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음 단계를 나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고 또 그 길을 보여주시면 나아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음 단계를 여러분께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 단계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본문 말씀 10절에서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단어는 바로 붙잡다였는데요. 하나님께 붙잡힘을 받기 위해 우리는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를 붙들어주시고 지켜주심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안전하고 위험에 빠지지 않길 원하기에 우리를 단단히 붙잡아주고 계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단히 붙들고 계시는지 요한복음 10장 29절에 아무도 그의 손에서 그를 빼앗지 못한다고 언급하고 있고요. 시편 91편 10절에서 1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새로운 상황에 처하거나 위험이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얻을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붙잡아 주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가 모든 위험과 해로운 상황에서 자유롭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지만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할 때에는 육신의 고통을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또 많은 치료와 비용이 드는 큰 질병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힘든 일과 마주할 때 주님께서 더 이상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으시나 이제 더 이상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시나 라고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29장 11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런 것의 좋은 예로 사도 바울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 안의 가시라고 부르는 그 육신의 고통을 겪었던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딱 세 번 하나님께 그의 육신의 고통을 걷어달라고 간청했었습니다. 그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목적으로 바울에게 육신의 고통을 허락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는 바울이 그가 이룬 영적 성취로 인해 스스로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의 약함을 통해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자신의 질병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저렇게 신실하게 저렇게 온전히 순종하며 봉사하였는지를 보았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그것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그러한 동기로 또는 다른 목적으로 여러분이 어려운 역경에 빠지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역경의 목적을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는 주님을 보기 전까지 그 뜻과 동기를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변화를 겪든지 간에 하나님과 관계하며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본문 말씀으로 넘어가겠는데요. 우리가 모르는 것에도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다 같이 본문 말씀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12절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이 구절들에서 다윗왕은 놀라운 진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눈을 벗어나 숨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어두운 곳에 있는 것들도 역시 그분께는 밝은 곳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분명하게 보고 계십니다. 그에 반하여 우리 이 부서지기 쉬운 창조물들은 오직 빛이 있는 곳에서만 사물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제한적 시력으로 인해 우리는 어두운 곳에 숨겨진 것들은 볼 수 없죠. 그리고 우리는 종종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로 인해 근심에 빠지거나 좌절하기도 하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불완전한 시각으로는 그것을 완전히 또 완벽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곳에는 여전히 어둡고 불확실한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들 중 많은 분들이 어렸을 적에 어두움을 두려워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자라면서 그 어둠에 대한 두려움은 극복되어지고 또 더 이상 어둠의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여전히 다른 종류의 어두움의 두려움을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에 대한 어둠이지요. 우리 삶에서 많은 것들이 우리가 알고자 하지만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맞닥뜨렸던 많은 일들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마주하고 대면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춰진 진정한 동기와 의도는 더더욱 알 길이 없지요. 심지어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을 잘 알지 못하고 있었음을 깨달을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우리의 진짜 동기는 깨닫지 못하고 우리 자신을 속이며 다른 동기와 목적으로 어떠한 일들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분께 이러한 것들은 한낮에 빛 가운데 있는 것처럼 매우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십니다. 사실 그분께서 우리의 미래를 주장하고 계시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닥친 모든 것의 목적을 알고 계십니다. 그것이 그분의 신성하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속의 참 동기와 그 의도를 알고 계십니다. 그 누구도 그들의 감정과 동기를 하나님으로부터 숨기지 못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과 25절을 보시면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모든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자신보다 우리에 대해, 우리 자신에 대해 더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 시편 139편의 시작에서 다윗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유이고 또 마지막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이라고 간구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신랄하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변화들 그리고 그 속에서 마주하는 우리가 전혀 알 수도 또 예상할 수도 없는 부분들에 대하여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눈을 가리고 있는 어두움을 넘어 좋으신 하나님의 빛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봅시다. 우리에게 친숙한 수많은 찬송가를 작사한 미국 뉴욕 출신의 열혈 시인인 페니 크로스비는 어두움에 상당히 친숙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녀는 시력을 잃었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그녀가 지은 많은 고무적이며 회복과 부흥을 나타내는 그러한 사랑스러운 찬송들을 여전히 부르고 있습니다. 그녀의 가장 많이 불려지는 찬송들 중 하나는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이라는 찬송인데요. 이 찬송은 페니 크로스비의 간증이 담긴 찬양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눈이 볼 수 없는 이 어두운 세상 안에서도 그녀는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이 밝게 빛나고 있음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이 찬송을 통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의 가사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의 가사를 한글 찬송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영문 질격으로는 나의 갈 길을 나의 구세주께서 인도하시니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습니까? 그분께서 자신의 삶으로 나를 인도하시는데 제가 그분의 그 부드러운 자비하심을 어찌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의 평화. 신령한 안식이 그분을 믿는 자들 안에 거합니다. 제가 아는 것은 내 앞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부분을 다 함께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으신가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분의 뜻에 합당한 길로 그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나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겪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오늘 공부하고 있는 본문 시편을 지은 다윗왕은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제 세 번째 본문 말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형통케 하리라는 것에 확신을 가지십시오. 이것은 13절과 14절에서 새겨질 수도 있는데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여기서 다윗왕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그의 모태 안에서 그를 만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세포에서 만사로 자라나는 그 습한 과정, 그는 그를 향한 하나님의 선을 본문 말씀 15절과 16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놀라우리만큼 형통케 하셔서 우리로 지금 이 모습으로 서게 하셨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봐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성장하게 하셨고 또 우리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에 이르도록 이끌어주셨다면, 이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을 형통하게 이끌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말씀하셨다면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설명하고 있는 이 세 단계를 기억하시고 반드시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르는 이 일에서도 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실 것을 믿고 확신을 가지십시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겪는 모든 변화와 도전들에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 그리고 좋거나 아니면 나쁜 상황 속에서도, 아프거나 또는 건강한 상황 속에서도, 더 나아가 살거나 또는 죽을지라도 여러분께서 경험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